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나는 이미 전제로 부어지고 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2020년 마지막 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있는 것을 마음 중심에서 믿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예비된 축복 저희들 풍성히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많은 사람들에게 연말은 회고하고 정리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일기장과 다이어리를 들여다보며 자신과 가족에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을 회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 중요한 일들, 이것을 회상해보고 뇌리에 새깁니다. 연말이 되면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어질러 놓고 치우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들은 책상과 책장을 정리하고 주부들은 부엌과 옷장을 정리하고 가장들은 각종 중요한 서류들과 편지들을 정리하여 파일에 넣고 박스에 넣어서 치웁니다. 저와 아내와 딸도 지난 며칠에 걸쳐서 각자의 방과 거실과 부엌 클로젯과 책상과 옷장을 정리하고 치웠습니다.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또한 지난 1년 동안 쓴 가계부와 수표책과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보며 회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카운팅하는 시간, 계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봅니다. 살림을 규모 있게 했는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야 내년 출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새해를 더 의미 있고 더 규모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천들의 경우는 회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장원에서 일하는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더 중요한 장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기회와 건강을 사용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큰 수익을 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얼마나 잘하셨고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들의 영혼은 얼마나 강건하고 복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우리 반석교회는 각 부서와 구역과 선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성장했습니까? 오늘 밤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종들의 장부를 회개해 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습니까?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개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교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찾아보려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어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났고 가까운 친구들조차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의 지상의 사역은 실질적으로 다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네로 황제 앞에 끌려나가서 목 베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죽임당할 것을 예견하고 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미 전제로 부어지고 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나는 벌써 전제로 부어지고 있다. 전제, 영어 성경을 보면 drink offering입니다. 제사 제도가 살아있었을 때 번제나 소제 같은 제물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전제로 비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고난과 시련의 삶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번제와 소제였다면 이제 목베임을 당하여 흘릴 피는 전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형될 시간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의로운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온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차분히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사랑하는 믿음 안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이어서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회개할 때 주님이 보시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평생 싸우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틈만 나면 애굽에서 할 수 없이 놓아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려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부하들, 곧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정사와 권사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요, 우리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된 본성과 또 골이 깊게 밴 악한 습성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의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이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은 싸움에서 늘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탄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위대한 바울도 지속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바울은 자신의 죄와 싸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싸움을 싸웠을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건성으로 부끄럽게 싸우지 않고 규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싸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마땅히 사단과 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싸웠다면 최선을 다하여 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안팎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싸우셨습니까? 싸웠다면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목회자가 초신자들로부터 종종 듣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진실한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은 한 번 구원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고 그곳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중생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이기에 영의 눈과 귀가 어둡습니다. 당연히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립니다.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우유만 찾고 우유만 빱니다. 그러나 초신자가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제자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나의 주인, 나의 마스터, 로드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다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은 지속적으로 자신과 싸우는 삶이고 지속적으로 세상과 싸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와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싸우는 것은 진이 빠지는 일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과 싸울 일도 없고 세상과 싸울 일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나의 가장 큰 원수 둘이 바로 자신과 세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논리와 경험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과도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친구로 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믿는 사람의 원수는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가 진실하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 우리 와이프는 잘 믿는다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 잘 믿는다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하면 아내에서부터 반발하고 자식들부터 반발하고 형제 부모서부터 반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70대서 그동안 수많은 것을 겪고 회개하고 인생이 뭔지를 깨닫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다 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전쟁이 자신 안에서 세상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들을 다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적인 전쟁은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믿음은 있어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싸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꾸짖으시는 것은 우리가 아예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싸움을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성경에 없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거짓되게 대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와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 성화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내 안팎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과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으셨다면은 1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쉽게 얘기하면 죽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도다. 사단과의 싸움은 죽기 살기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도 피 흘리고 순교하기까지 싸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죽기 살기로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단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회개할 때 주님이 보시는 두 번째 기준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삶은 계속 달리는 삶입니다. 이 달리기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800m 중거리 경주도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입니다.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경주입니다. 물론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뛰어서 골인 지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첫 구간을 잘 뛰었어도 골인 지점 100m 전까지 1등으로 뛰었어도 그 다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열치게 중고등부, 대학생부, 회장을 했어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지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골인 지점 바로 직전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저 어슬렁어슬렁 주님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나중까지 끝까지 달리기를 마치는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It's finished.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It's finished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지상에서 헛삶을 사신 겁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우리들의 목표는 남을 누르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1등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달리기를 마치는 겁니다. 무한 경쟁의 악한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을 누르고 1등이 되어야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달리기를 마치기만 하면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물론 마라톤 완주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라톤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극기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지루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 마라톤을 뛰겠다고 계획은 세우지만 곧 포기하고 맙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마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주일날 교회에 가고 구역 모임에 가는 거 이거 엄청나게 불편한 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사단이 주는 즐거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재미없는 삶입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는 것 쉽고 기뻤는지 모르지만 계속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 믿음에 달리기를 시작하지만은 곧 중도 포기하고 맙니다. 성경에 있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밭을 샀으니 가봐야겠다 합니다. 소 5마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겠다 합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뛰겠다고 합니다.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겠다고 합니다. 내 가족과 먼저 이별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천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향한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바울과 같이 계속 뛰어야 합니다. 뛰다가 지치면은 속도를 늦추는 한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결승점까지 세상 마칠 그날까지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은퇴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내년에 은퇴합니다면은 은퇴해도 주님을 믿고 섬기고 전하는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회개할 때 주님이 보시는 세 번째 기준은 내가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삶입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가졌던 어린 나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단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나안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리며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계속 믿는 삶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을 향해서 달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 싸우지 않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믿지 않고 애굽을 힐끗힐끗 돌아보았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 싸움을 잘 싸우고 달리기는 참 잘합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처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열심히 있는 민족 드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싸우고 달리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잘 믿는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믿음이 다 달아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것 계획하고 자신의 노력과 투지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세상의 스펙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젊은 부부들 자녀들이 왜 그 많은 시간을 온갖 과외 공부를 하고 삽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기술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이, 그런 거 별로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잘 살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기쁨과 평강과 자유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청년들은 소수 있지만 실제로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출세와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을 택하는 청년들은 지극히 드뭅니다. 84년 동안이나 과부로서 지극히 단조롭고 답답한 삶을 살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끝까지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와 같은 성도들 참 드뭅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매를 심히 맞고 협박을 받고도 풀려나자마자 다시 십자가 주님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 드뭅니다. 믿겠다고 결신하는 것 너무나도 쉽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와 다른 전도단체에서 나온 수많은 통계들이 보여주듯이 전도집회에서 나 주님을 믿는다고 앞으로 주님을 따르고 살겠다고 결신한 사람 100명이면 그 중에 3년이 지나서도 교회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5명도 안 됩니다. 수많은 통계가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2, 3세기 교회사를 보면 교회들은 누가 교회에 계속 나온다고 덥석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자세히 가르쳐주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자기 생각을 늘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도 그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중생한 사람, 그 사람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가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가도 가도 오아시스는 나타나지 않고 뱀과 전갈만 우글거리는 외롭고 괴로운 사막길을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낙담하고 좌절하며 한숨 짓는 자신과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고기와 마늘과 파가 풍성한 애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자신과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자신과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또한 올해 달려야 할 구간을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끝까지 달리셨습니까? 올해 초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집에서 올해는 매일 개인 경건 시간을 갖겠다, 올해는 3일 예배를 참석하겠다, 구역 예배를 참석하겠다, 주일을 분별하여 거룩히 지키겠다 하는 등등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까? 올해 가겠다고 작정한 성화의 길 끝까지 가셨습니까? 그리고 싸우고 달리면서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일 하나님을 믿고 계획하고 시행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까? 잠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셨다면 어떤 열매를 수확하셨습니까? 지난해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셔서 더 사랑과 공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 성령 안에서 더 큰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셨습니까? 나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내 이웃이 더 복되게 되었습니까? 소수라도 영혼이 구원받고 강건케 되었습니까? 내가 섬기는 구역과 부서와 교회가 더 유익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올해 싸움을 또 잘 싸우지 못했고 달리기를 완주하지 못했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로 나의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10년 있었을 때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밤새 연구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학기 말이 끝날 때가 되면 늘 주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올해도 처음에는 달리기를 잘했는데 나중 끝까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또 결심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마 목회자로 섬기는 것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죽을 때까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분 없습니까? 우리 앞에 경주가 무엇이며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모르는 분 없습니까?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 분 없습니까? 한마디로 초신자 가운데 초신자는 없으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내년 2021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우리 모두 의의 면류관 차지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